세계 뉴스입니다. 홍콩 경찰이 24일 민주화 운동가 6명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 홍콩 달러, 미화 약 12만 9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 지명 수배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경찰 산하 국가안보부는 이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한 뒤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6명을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배자들은 64세 정치평론가 청 킴화 씨, 캐나다에서 홍콩어 스테이션이라는 방송을 운영하는 62세 전직 배우 조셉 테이 씨 등입니다.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 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홍콩 독립을 옹호했다는 위법 사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테이 씨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홍콩에 대한 국제 제재를 촉구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 위법사항으로 규정됐습니다. 이 밖에 학생운동단체인 스튜던트 로컬리즘의 전 대표 23세 토니 청 혼람 씨, 그리고 전 구의원이자 홍콩 디모크라시 카운슬의 활동가 29세 카르멘 라우 카만 씨, 이어서 69세 유튜버인 빅터 호 렁마우 씨, 그리고 홍콩 자유위원회 소속 19세 클로이 청 헤이칭 씨 등이 수배자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들 6사람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분리독립선동, 국가전복,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의 협력으로 국가안보 위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벌인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들 수배자의 관련 정보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화운동가 7명을 도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자들은 후이 치펑, 위안 공이, 콕 윙항, 얌 케빈 씨 등 남성 4명과 콕 쾅이, 후이 웡팅, 시오 조이 씨 등 여성 3명입니다. 이들의 여권은 취소되고 일체의 자격이 정지되며 관련 단체의 임시 이사직에서 해임되고 부동산 거래 또는 합작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과 자금 제공까지 금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도 게시했습니다. 시리아의 여러 반군 조직들을 해체해서 정규군으로 통합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과도 정부 측이 24일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슬람 반군 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의 지도자 아메드 알샤라는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HTS 연합 내에서 다른 반군 지도자들과 협의해 각자의 파벌을 해체하고 국방부 산하에 통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군 조직들이 합의에 참가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국영 매체인 사나통신은 이날 샤라가 반군 지도자 몇 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샤라는 지난 8일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여러 그룹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이웃나라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를 비롯해 시리아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세계 강대국의 고위 인사들과의 회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앞서 지난 8일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해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러시아가 23일 브릭스의 파트너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정한 파트너국의 범주에 따라 총 13개 나라를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와 볼리비아 등 9개 나라들로부터 파트너국이 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양국 정부가 24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야 외무상이 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수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내년 5월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연기됐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군이 세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내년 5월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간 북러 간 군사적 연대를 미국 등 서방에 과시하는 효과를 노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윤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내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보내기로 한 여러 국가에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시아가 내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여러 외국 정상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하고 일부 국가의 군 파견대가 열병식에 참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군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하며 긍정적인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엽니다.
김 기자, 러시아 당국자의 발언이 북한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까지 한 상황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북한군의 전승절 참석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선 북러 모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병사들의 격전지 전사 소식까지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내년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추가 지원이 한층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현재 북한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일종의 팁으로서 내년 전승절 북한군 참여,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김정은으로서도 만일에 5월 9일 날 모스크바 붉은광장 주석단에 서게 된다 그러면은 대내적인 위상 제고에 상당히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거든요.
김 기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 전승절의 행사 참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내년 전승절은 80주년을 맞기 때문에 다양한 군사 장비와 부대를 선보이며 이전과는 다른 규모로 군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사에 북한군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북러 군사협력의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이번 전승절에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북한을 전승국 반열로 추켜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러 간 군사적 연대를 보여주는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데 대해 북러 모두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단기간에 변화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저항의 축 내지는 반미 연대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동시에 이제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어쨌거나 강화할 필요성, 그런 맥락에서 전략적인 연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김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김 위원장이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 기념일 또는 5월 9일 전승절을 계기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친러시아 성향 국가 정상들이 초청되는 행사로 김 위원장은 이런 다자 무대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국 입지를 넓히고 전략적 지휘 국가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 할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목표가 되돌리기 어려운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서 대미 억제를 갖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전략적 지위를 동북아 차원에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소위 전승절에 김정은이 직접 가게 된다면은 바로 그런 동맹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 소위 전략적 지위를 일종의 시위하거나 보여주는 그런 아마 의미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 친러 국가들을 모아놓고 반미, 반서방 세력의 결집을 과시하려고 하겠군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두진호 박사는 러시아로선 트럼프 신 행정부와 새로운 미러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일극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진영을 결집하는데 전승절 행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박사는 특히 미한일 안보 협력에 대응한 북한과의 군사 연대를 통해 동북아에 새로운 안보 지형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행사에 이제 북한이 참여한다는 건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그간에는 러시아 단독으로 혹은 중러가 미국의 어떤 패권을 경쟁했다면 이제는 러시아 북한이 함께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나아가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년 전승절 행사에는 세르비아와 베트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등 일부 유럽연합 국가 수반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연기됐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미한 핵 협의 그룹과 같은 양국의 중요한 메커니즘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고 캠벨 부장관은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캠벨 부장관은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에 엄청난 진전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함께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모든 범위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은 향후 미한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했으며 그동안 연기된 주요 미한 외교 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해 가능한 신속하고 상호 편리한 시점에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번 계엄 사태 직후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미한 핵협의 그룹 NCG 회의를 연기했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계획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캠벨 부장관과 김 차관이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참전과 사상자 발생이 확인된 상황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캠벨 부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외교차관 협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화 상대와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o want to just underscore here clearly our strong confidence in the ROK and
캠벨 부장관은 이어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한 신뢰와 한국의 민주주의, 헌법 규정에 대한 굳은 신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 외교부 내 동료 파트너와 필수적인 소통에 의존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 국민과 국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헌신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a major change in command last week. We are seeking to underscore our strongest possible commitment to the people.
이어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안녕을 바란다면서 이날 미한 외교차관 협의를 통해 양국 파트너십이 강력하고 굳건하게 유지되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NCG 재개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한 관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협의를 위해 미국 국무부를 방문한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도 모두 발언해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한미동맹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ppreciate the United States for the unwavering support of and trust in the Black-US Alliance and the democracy.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일들이 헌법과 법치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란 점을 캠벨 부장관과 미국 측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협의에서 바이든 행정부 남은 기간뿐 아니라 차기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김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김 차관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미국에서 미한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 미한일 협력, 북한 문제 등을 협의하고 일본에서는 한일 외교차관 회담과 한일 관계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방미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주임 미국 차석대사가 20일 북러 간 군사협력을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2,000 DPRK troops, including elite special forces, to fight against Ukraine. Russia has also violated multiple resolutions of this council by importing from the DPRK more than 20,000 shipping containers of munitions.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양측 모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을 반대하는 데 영향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 특수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12,000명을 전장에 파병했고 최소 중포탄 600만 발과 탄도미사일 100여발을 포함한 2만여 개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수입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관해서는 중국이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자가 아님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불법적 군사협력을 단호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addition, over 11,000 North Korean troops were sent to fight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with more than 1,000 casualties. This unexpected level of collusion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군수품과 미사일, 포병을 공급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12,000여 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북한군 1,0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는 러시아가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방향을 바꾸고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자국 군대의 본국으로의 귀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이리야 다카유키 공사는 북러 군사협력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리야 공사는 지난 수요일 안보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이전 및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투교전 등 북러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규탄했으며 이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Council condemned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ncluding the transfer of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to Russia.
영국의 퍼거스 에커슬리 주 유엔 정치조정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는 요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에커슬리 조정관은 북한과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군수품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해왔다며 이제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와 힘을 합쳐 전쟁을 장기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그 대가로 높은 값을 요구하며 이는 세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주엔 프랑스 차석대사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러시아 군대와 함께 우크라이나 상대로 교전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 장비와 이중용도 물품 및 부품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주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쟁을 확대하는 쪽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대선에서 참패한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대한 지원을 위해 남은 자금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 1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군사협력 사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주권 국가들 사이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이 무산된 데 대해 법안을 주도한 영김 하원 의원은 실망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아미베라 의원은 새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킴 하원 의원은 23일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상원이 채택하지 않은데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날 북한 인권법에 대한 의회의 재승인이 결국 무산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늘리는 가운데 자국민을 심각한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공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여전히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에 대응하고 전 세계 미국의 리더십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미베라 하원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베라 의원은 상원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이 초당적 법안이 119대 의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베라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로 김 의원과 함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8대 의회는 북한 인권법 위원장을 승인하지 못한 채 20일 자정을 기해 공식 회기를 종료했습니다. 재승인 법안은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상원에선 본회의 심의 및 표결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VOA는 상원에서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실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실에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돼 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8년, 2012년, 2018년에 거쳐 총 3차례 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2년 넘게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 차관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지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비 지명자가 한국 핵무장론 등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확장 억제나 비확산 같은 미국의 기존 정책을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국방부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에는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븐 파인버그, 정책차관에는 엘브리지 콜비, 획득유지차관에는 마이클 더피, 연구공학차관에는 에밀 마이클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우선시하는 애국자 명단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들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국방정책을 옹호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군사력을 복원하고 나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콜비 지명자가 1기 정부 국방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2018년 나의 획기적인 국방전략 지침 작성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차관은 국방부 서열 3위로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 해외 배치, 국방태세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까지 관여합니다. 또 동맹과의 국방협력도 관할하며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과 함께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를 이끕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VOA에 여러 번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VOA 워싱턴 톡 대담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should be designed more for dealing with the Chinese. And in the future, the forces that the Chinese are clearly developing that they have not stopped developing.
이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나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타이완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탄약이나 병참 능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북한을 상대로 한 자국 방어에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핵 확산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be more accommodating of serious moves by our allie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security.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려는 동맹의 진지한 노력을 더 수용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기꺼이 유연성을 발휘할 때여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콜비 지명자는 미한동맹에 큰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의 주요 전략적 초점은 미국의 힘을 키우고 특히 가장 큰 도전자인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만일 콜비 차관 지명자 같은 누군가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낮추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이 핵 능력을 더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So South Korea needs a nuclear deterrent to block North Korean aggression for sure. Right now they're getting that through an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f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콜비 차관 지명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로비를 하려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해석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며 콜비 지명자의 개인적 신념이 정책의 일부 반영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23일 VOA와 통화해서 한국이 북한군을 재래식 무기로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문제는 핵이며 미국은 다른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m more than confident that South Korea could defeat the North Korean military conventionally. Now, challenges the nuclear component.
피터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나 해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콜비 정책차관 지명자 취임 이후에도 그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그세스 지명자와 콜비 지명자는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조율해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파악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넘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콜비 지명자는 학자로서 행동할 때는 지적 토론을 위한 큰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면서 내 경험상 그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미국 정책의 변화에 대해 강하게 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 핵 무장론 등에 대해 다른 관점을 듣는 데 있어 열린 마음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should expect him to be openly advocating or endorsing a South Korean pursuit of nuclear weapons or anything like that.
그러면서 그가 한국의 핵무장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옹호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오랜 정책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적을수록 세계가 더 안전해지며 한국이 필요로 하는 보장은 미한 동맹을 통해 제공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또 콜비 지명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미한 동맹의 관계를 결정하는 기본 틀과 정책 변수 안에서 일해야 한다며 그가 유일한 사람이 아닐 것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세 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특히 고성능 영상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돼 날씨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군사정찰 위성 3호기가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해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정찰위성 3호기는 21일 오후 8시 34분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정찰위성 3호기는 우주궤도 시험과 수개월간의 운영시험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2일, 2호기는 올해 4월 8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정찰위성 5개를 확보하는 4.25 사업에 따라 지난해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지 1년여 만에 3호기를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4.25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5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의 도발 징후와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4.25라는 이름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과 전자광학 E-5 적외선 IR 탑재 위성이 SAR을 숫자 4로 E-5를 숫자 2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3호기는 2호기와 마찬가지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로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AR은 지상과 해양으로 전자파인 마이크로파를 순차적으로 쏴 굴곡면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처리해 지표를 관측하는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영상 촬영이 어렵습니다. 적외선 장비는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역시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밤 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자광학 시스템에 비해 SAR 시스템은 밤이나 구름이 낀 날에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자광학 시스템은 오직 낮에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면서 SAR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상 촬영이 훨씬 더 많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ive to the electro-optical system, the ZAR system allows imaging to happen at night and through cloud.
위성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SAR 위성은 구름을 뚫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은 지역을 정찰하려는 경우 광학 위성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SAR 위성은 구름을 뚫고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can see through clouds, and so if you're trying to spy on an area that doesn't have great weather.
맥도웰 박사는 또 SAR과 광학 적외선 장치는 단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둘이 다른 시각과 약간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둘 모두가 필요하다면서 SAR이 있으면 광학 및 적외선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영상을 얻으려면 두 가지 모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한국은 이전에는 실제로 상당한 우주 정찰 역량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주에서 활동하는 다른 작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물론 미국이나 중국만큼 광범위한 역량은 아니지만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 정찰 역량과 관련해선 양측 위성의 정확한 사양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한국의 사이오 위성 사업에 따라 발사된 이 세 개의 위성들은 북한 위성들보다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데이터 양과 이미지 해상도 측면에서 한국의 정찰 위성들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there is a qualitative level at which they are much more capable.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나 데이터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위성들이 한국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북한 위성은 아마도 전자과학 위성으로 한국 위성이 보유한 SAR 기능이나 적외선 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as far as we know, the one satellite that North Korea has imaged is probably an electro-optical satellite, so they would not have...
한국이 세 번째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반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올 들어 아직까지 별다른 동향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군사정찰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뒤로는 다시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위성 전문가인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BOA에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재 위성이 하나뿐이란 점이라며 이는 북한이 구름이 끼지 않은 날에만 하루 한두 차례 특정 지역의 사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런 시간은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이론적으로 북한의 적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짧은 시간을 피하거나 활동을 잠시 중단해 탐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쏘아올린 이들 군사정찰 위성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북한군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데 활용하는 킬체인의 핵심 자산입니다. 한국군은 내년까지 정찰위성 2기를 추가해 총 5개를 띄워 한반도 상공을 약 2시간 간격으로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다면서 한국형 삼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 정찰위성이 군집 운용 능력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공군의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가 또다시 한국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정찰인데요. 북한의 도발 조짐을 포착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미국 정찰 자산인 RC-135B 리벳 조인트가 한국 상공에 나타난 것은 23일입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 레이더 24와 군용기 추적 X 계정 등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인천 서해 상공에서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이후 오후 7시까지 서해와 동해를 세 차례 왕복한 뒤 한국 수도권 일대를 네 번 선회하는 비행 항적을 그렸습니다. 비행은 약 3만 1000피트 고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정찰기입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리벳 조인트가 지난 9일에도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리벳 조인트는 17일에도 다시 한반도에 나타나 서해와 동해를 여러 차례 왕복하는 항적을 보였습니다. 이날을 포함해 리벳 조인트가 포착된 것은 12월에만 3번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찰 활동이 북한의 도발 징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미 정찰기의 출격 시점이 겹친 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군 정찰기들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비행하며 민간 항공 추적 시스템의 위치를 노출합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일부 군용기가 위치를 비공개로 유지한 채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 시스템에 포착된 항적만으로는 미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리벳 조인트는 2022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을 전후로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하며 항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미 공군은 올해 3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상황과 지난해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 또 다른 정찰기인 RC-135S 코브라보를 투입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사례도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캐나다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두 곳이 신청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두유 제조기와 고속 분쇄기, 손톱깎이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지만 북한의 북경 봉쇄로 관련 물자들의 북한 반입 시기는 알 수 없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시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캐나다 구호단체 두 곳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대북지원단체는 캐나다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두 곳입니다. 1718위원회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일자 서한에 따르면 두 단체는 지난달 29일 대북지원 물품들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10월 28일에 대북 지원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면제를 신청을 했었는데 한 달여 만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퍼스트 스텝스부터 알아보죠. 이번 결정으로 이 단체는 어떤 물자들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면제를 받은 물품들은 주요 두유 관련 물품들인데요. 네. 두유를 담을 수 있는 20리터짜리 대형 스테인리스 용기, 그리고 바이타카우, 바이타고트, 슈퍼카우 등의 두유 제조기, 그리고 고속 분쇄기, 대형 냄비 등입니다. 물품 개수는 1,200개에 달하고요. 액수는 142만 8천 달러 상당입니다.
네.
퍼스트 스텝스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의 두유 기계 등을 지원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개선을 도와온 단체입니다. 1년에 4차례 분배 감시단이 북한에 있는 두유 공장을 찾아서 정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어떤 물품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까?
네, 이 단체는 손톱깎이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예. 손톱깎이가 포함된 위생세트 2300개, 그리고 양동이 500개, 정수필터 500개, 대형 안전핀 4개 등이 포함된 신생아 케어키트 1333개 등입니다. 관련 물자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애프라타에서 배를 통해서 중국 다레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북한에 있는 소아병원 두 곳에 우물을 설치하기 위해 8,500 캐나다 달러, 미화 5,913달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기독교 종파인 메노나이트 교인들로 구성된 기관들인데 1996년부터 북한의 식량, 농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이번에 이제 대북제재 물품에 손톱깎이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에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HS코드 코드를 자세히 명시했었는데요.
네.
손톱깎이는 이 코드에 해당됩니다. 82호와 83에 해당이 됩니다.
네.
공구 등 각종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면서 여기에 포함이 된 건데요.
네.
또 철강과 철강 제품으로 분류된 이 HS 코드는 72와 73이고요. 기계류인 84, 전자기기인 85, 철도용 이외의 차량과 그 부품들에 해당하는 87품목 등도 북한에 판매, 반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718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두 단체에 대북제재 면제를 했는데 그 면제 기간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퍼스트 스텝스는 12개월, 그리고 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9개월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내년 11월 29일 그리고 내년 8월 29일까지 이 물자들을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국경을 여전히 막고 있고 외부 지원을 한시적으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물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시점이 2020년 1월 말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국경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엔기구나 지원단체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원단체 대북제재 면제 신청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3일을 기준으로 대북제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면제 건수는 앞서 전해드린 두 건을 포함해 10건에 불과한데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바로 직전 2019년이었죠. 그때 3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네.
2022년에는 제재 면제 건수가 27건이었지만 신규 사업은 8건이었고 나머지는 이 면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연장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제를 받아도 북한의 국경 봉쇄로 물품 반입이 어려워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김 기자, 올해는 일부 국가들의 이 주북 공간이 다시 문을 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국제기구나 지원단체들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지난 17일에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운영을 재개했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패트릭 이모두 이몰로고메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대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 운영 재개를 알린 바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스웨덴이 서방국으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평양에 자국 외교관을 복귀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폴란드가 11월 15일 주북 대사관 문을 다시 열었는데요. 비서방국가로는 나이지리아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공관을 운영하거나 운영 재개를 위해 대사관 직원들이 복귀한 국가는 13개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을 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캐나다 지원단체 퍼스트 스텝스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의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 정계인사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미 국무부는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각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국의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당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고 올해 6월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지시한 약 800만 달러가 중국에서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은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평양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됩니다. 안주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남포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신해주 오후에 맑겠고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수풍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강계 오후 한때 눈 내리겠고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습니다. 해주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용현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개성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사리원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함흥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장진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해산 하루 종일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하루 종일 맑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선봉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삼지연 오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 7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습니다. 먼 바다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 0.5에서 2m, 먼 바다 오전에 1에서 2.5m, 오후 1.5에서 4m입니다. 서해 구름 많습니다. 물결 앞바다 0.5에서 오후에 1.5m로 오르겠고 먼 바다 1에서 오후에 2m까지 일겠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 경찰이 24일 민주화 운동가 6명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 홍콩 달러, 미화 약 12만 9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 지명수배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경찰 산하 국가안보부는 이날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해외로 도주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한 용의자 6명을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배자들은 64세 정치평론가 청 킴화 씨, 캐나다에서 홍콩어 스테이션이라는 방송을 운영하는 62세 전직 배우 조셉 테이 씨 등입니다.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 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홍콩 독립을 옹호한 위법 내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테이 씨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홍콩에 대한 국제 제재를 촉구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 위법으로 규정됐습니다. 이 밖에 학생운동단체 스튜던트 로컬리즘의 전 대표 23세 토니 청 혼남 씨, 전 구의원이자 홍콩 데모크라시 카운슬의 활동가 29세 카르멘 라우 카만 씨, 그리고 69세인 유튜버 빅터 호 렁마우 씨, 이어서 홍콩 자유위원회 소속 19세 클로이 청 헤이칭 씨 등이 수배자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들 6사람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분리 독립 선동, 국가 전복, 외국 또는 외부 세력과의 협력으로 국가 안보 위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벌인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들 수배자 관련 정보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와 별도로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화운동가 7명을 관계 당국 직권으로 도주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자들은 후이 치펑, 위안 공이, 콕 윙항, 얌 케빈 씨 등 남성 4명과 콕 펑이, 후이 웡팅, 시오 조이 씨 등 여성 3명입니다. 이들의 여권은 취소되고 일체의 자격이 정지되며 관련 단체의 임시 이사직에서는 해임되고 부동산 거래 또는 합작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과 자금 제공이 금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관보에도 게시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내놨습니다. 경찰 측은 인터넷을 포함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타인의 국가안보 위협 범죄를 지원하거나 이를 선동하거나 금전적 또는 기타 재정적 지원이나 자산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시민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여러 반군 조직들이 해체해 정규군으로 통합하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과도정부 측이 24일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슬람 반군 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의 지도자 아메드 알샤라는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HTS 연합 내 다른 반군 지도자들과 협의해 각자 파벌을 해체하고 국방부 산하에 통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군 조직들이 합의에 참가했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국영 매체인 사나통신은 이날 샤라가 반군 지도자 몇 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샤라는 지난 8일 바샤르 알라사드 정권 붕괴 이후 여러 그룹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이웃나라는 물론 서방 국가를 비롯해 시리아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세계 강대국 고위 인사들과의 회동도 지속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앞서 지난 8일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해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따라 13년간 이어진 시리아 내전이 막을 내렸고 24년에 걸친 아사드 전 대통령의 통치도 종료됐습니다. 러시아가 23일 브릭스의 파트너 국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정한 파트너국의 범주에 따라 총 13개 나라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쿠바 등을 포함한 9개 나라들로부터 파트너국이 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 장과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두 나라 정부가 24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야 외무상이 25일부터 26일까지 방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